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교회의 근심거리가 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 앞부분을 묵상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약속도 안 지키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곧 비난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어제 이어서 자신이 왜 여행 계획을 바꾸어서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무슨 다른 사심이 있어서 가지 않은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를 아끼기 때문에 여행 계획을 바꾸어서 가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큰 논쟁이 되고 또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오늘 보면 23절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사실 이게 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라고 해야 될 정도로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가 왜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 이제 1절부터 17절까지 말하고 있는 핵심은 교회 안에 어떤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교회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가 가지 않은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컨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 여행 계획을 바꾼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거나 혹은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고린도 교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히려 나서서 가지 않은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2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도 근심거리가 되고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근심거리가 되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본문을 봐가지고는 분명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난번에 고린도 전서 묵상할 때도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 일꾼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에 잘난 척하고 교만한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 무시하는 사람들, 음란한 범죄하는 사람들,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인구가 뭐 60만이나 되었지만 사실 그 교회가 그다지 큰 교회가 아니었을 텐데 그렇게 작은 교회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 고린도 후서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교회 안에서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들은 고린도 후서 안에서는 사도 바울의 권위를 대항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과 어떤 경쟁의식,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 필요 없다. 그 사람 없어도 충분히 우리가 뭐 교회 안에 좀 행세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어떤 영적 권위를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아마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고린도서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어떤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에 대항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교회 안에서 영적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게 좀 중요한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영적 권위에 순종하고 영적 권위에 대항하지 않고 또 영적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문제다 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좀 그렇게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그 문제가 아니라도 교회 안에 어떤 이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은 좀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좀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살거나 아니면 미성숙한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는 항상 근심거리가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근심거리가 있을 때 먼저 책망하고 회개하면 용서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교회 안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책망하고 벌을 주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영적 원리가 있어요. 이를테면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먼저 그 사람과 상대해서 권고하고 만일 들으면 형제를 얻은 거지만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책망하라고. 근데 만약에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례처럼 여겨야 된다고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을 권면하는 어떤 절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있는데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는 첫 번째는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성례를 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징인데 권징이라는 것은 죄인을 책망하는 겁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단체로는 죄인이어도 개인적으로는 죄인이 아니고요 단체로는 다 죄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자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망을 하면 화를 냅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기 마음 편하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하는 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고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저 마음 편하고 자기 복받고 잘 되는 것, 그게 신앙생활 아닌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저 마음 편하고 그냥 일신의 복을 받아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우상 숭배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자기를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자아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삶을 우리가 잘 훈련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을 권면하고 책망하고 깨우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거든요. 교회는 죄인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 그 죄인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회개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다시 용납하는 거죠. 용서하고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 사람을 책망하고 벌을 주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받아주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마귀는요, 마귀는 교회가 이런 일을 잘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래서 마귀는 언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마귀가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가 늘 자주 실패하고 파손하기가 쉬워요.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러분 사단이 어떤 계책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시험들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저 마음 편하고 그냥 인생에서 복받아서 아주 잘 사는 그것을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마귀의 시험을 대항하면서 마귀의 계책에 넘어가지 않고 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목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적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기쁨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영적 권위에 순종하고 그리고 영적 권위를 좀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해주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있어야 교회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목회자가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야 교회 안에 좀 감사가 있는 것이지, 늘 그냥 어렵고 힘들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는 무슨 교회 안에 즐거움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2장 3절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가 들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준 사람으로부터 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뭐 이런 게 있어야,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지 영적 지도자가 늘 근심하고 괴로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자신들이 청산할 자, 청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받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만약에 근심으로 일을 하면 이게 무슨 교회 안에 유익이 되겠느냐. 그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줘라, 이렇게 권면하는데, 고린도 교회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가야지 이거 근심을 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2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린도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순전함과 혼잡함이 대조되고 있는데, 이거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문자대로 하자면 술에 물을 타는, 술에다가 물을 타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이 포도주 많이 썼는데 거기다가 물을 타면 이게 이제 별 뭐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뭐 이런 거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희석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게 한다거나, 아니면 고린도 교회도 있었지만 초대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있었던 것처럼 어떤 유대인들이 복음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한다거나 기타 등등 바른 복음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사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정말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자기 생명을 걸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거짓 선생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를 근심하게 하는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 자기를 구별하면서 또 고린도 교회가 그런 근심거리가 되는 근심거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둘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본문 읽으면서 교회 안에 근심거리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영적 권위에 근심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오늘 보면 14절부터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항상 이기게 하시고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냄새가요 두 가지 결과를 낳는 거예요. 구원 얻을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지만 망하는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의 근심거리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을 대항하는 사람들 있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생명 얻을 사람도 있고 망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생명 얻을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 얻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는데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고 자기가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교회 안에서 영적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영적 권위에 대항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과시하고 싶어 한다거나 하는 것은 망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덕을 세우고 교회 안에 영적 권위뿐만 아니라 모든 연약한 성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내는 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잘난 척 하고 싶어 하면서 자기가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망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근심거리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근심거리 있어도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드러나게 될 거다. 각 처에서 진실하게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게 하실 거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이 본문의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생명을 얻는 사람이냐 망하는 사람이냐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이 생명 얻는 것처럼 생명 얻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는 것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어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대항하고 교회 안에서 마귀의 계책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근심거리가 되지 말고 오히려 교회 안에 덕을 세우고 교회 안에 근심거리가 되지 말고 영적 지도자에게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교회 안에 근심거리가 되지 말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